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하리라 과연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리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 우리 찬송가 521장 하신 후에 우리 임주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룻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엄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님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가시다 좁음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3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만을 온전히 대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 시간 메신저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만 대원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생각, 영혼 깊은 곳에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새겨지게 하시고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혼미케 하며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많이 계시죠? 예. 아, 13년 만에 예, 참사랑교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변화된 게 몇 개 있다면 제가 그 사이에 예,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요. 무려 두 딸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 어느덧 안경을 두 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설교 노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설교 노트를 볼 때는 리딩 글래스를 이제 쓰고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운전할 때는 이제 일반적인 그 안경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쉽게 말하면 애들 말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안 보여요. 저 멀리 계신 분이 누구지 저분이냐고 이렇게 눈이 흐릿흐릿하고 예. 이 앞에 있는 글씨만 잘 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만큼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날 계수함에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날로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생각 속에 잘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주보에 보면 룻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보를 이제 만들다 보면 이게 제목이 너무 길어지면 이게 한 칸에 넣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축약을 해서 룻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했지만 실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제목은 뭐냐면 룻을 메시아 계보에 넣으신 하나님의 열심, 이게 원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죠.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이것이 옳겠거니 하면 이것을 행하고 저것이 옳겠거니 하면 저것을 행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혼미하고 희미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던 이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이 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 남자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엘리멜렉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바로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죠? 흉년이라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자료들도 찾고 사람도 찾아가고 조언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불신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신자들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가 오면 문제를 문제로 보시면 안 되고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숨겨진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감도라는 거 아시죠? 예. 세조자에다가 그 보는 거 감에다가 그림도자입니다. 세 관점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건축을 할 때 보면은 이 조감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향후 이 건물이 건축이 끝나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 bird's eye view예요. 새, 그 날아다니는 그 새의 관점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그림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이 문제 자체로만 평면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은 과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리고 나와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분의 자녀인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석해야만 하나님과 내가 코드가 맞게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은 그러한 관점으로 불행하게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절 끝에 나와 있죠. 2절 끝에 보세요.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압 지방에 갔는데 결국은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 엘리멜렉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렇죠? 5절에 보니까 또 누가 죽어요? 엘리멜렉의 자녀였던 말론과 기륜 두 사람도 죽게 됩니다. 근데 이 가정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이주할 때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할 때 네 명이었죠. 그죠? 엘리멜렉 그리고 누구예요? 부인되는 나오미 그리고 아들 둘이죠. 말론과 기륜. 자, 이 네 명이 이주를 했는데 이 아들 둘이 그 이주한 땅에서 뭘 하죠? 예, 모압 땅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얻은 며느리가 누구와 누구죠?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래서 총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이 됐어요? 6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이라는 짧은 세월 안에 이 6명 중에서 남자 셋이 다 이제 소천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이렇게 여자들만 남은 겁니다. 지금 이 21세기에는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만약에 여자 혼자 살거나 그죠? 여자가 그러니까 자녀를 데리고 남편 없이 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국가에서 많은 여러 가지 그 명목으로 지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한부모 가정 해갖고 많은 또 이렇게 지원과 혜택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본문의 그 시대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는 굉장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흉년이라는 일절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당으로 갔는데 여전히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대요? 안 돼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던 사람일까요? 저는 믿었던 사람이라고 100% 확신을 합니다. 왜요?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으로 엮어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 땅이 바로 어디예요? 지금 이 땅이에요. 지금 이 엘리멜렉이 원래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 그 안에서도 베들레헴 땅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이 베들레헴 땅에는 누가 앞으로 오실 계획이죠?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그죠? 그래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이 베들레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말론과 기론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메시아가 올 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 선택된 백성이다.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제 해석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의 생각과 문제를 해석하는 관점이 지극히 세속적이고 불신자의 관점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고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죠? 신앙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도 이제 빨리 예상된 시간보다 더 빨리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엘리멜렉이 만약에 뭐 인생은 70이고 간 거라면 80이라고 했으니까 뭐 요즘은 그 의학이 발달해서 뭐 90, 100살까지 살긴 하지만 그럼 80, 뭐 예를 들면 엘리멜렉 뭐 80까지 살았다. 그러면 말론과 기론은 자녀니까 한 50이나 이때쯤 소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반적인 그 생명을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한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단명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문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문제 자체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계속해서 한번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 이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둘만 남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너희들 며느리들 원래 너희 가정으로 너희 그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됐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오르반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죠. 근데 룻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지 않죠. 그렇죠?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자, 오르반은 되돌아가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예. 자, 이 동서였던 오르반은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는데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누구에게 돌아갔다? 그의 신들에게. 자, 그럼 이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오르바가 결혼을 해서 딱 보니까 뭐예요? 믿는 가문이야. 그죠? 예수 믿는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 가문에서 며느리 역할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최소한 믿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구나라고 애들 말로 통밥이 나온 겁니다. 그죠? 머리가 딱 그렇게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교회 문턱을 열심히 드나든 거죠.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지극히 기독교형 인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척 했던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오르바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적 생활이죠. 종교생활을 하다가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친정으로 되돌아가면서 이 성경이 분명히 나오죠.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즉 불신자 상태로 다시 되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룻은 어떻게 해요? 자, 14절을 한번 볼까요?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즉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자, 시어머니 나오미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이제 이 모압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국가에서 뭐 보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향 땅으로 되돌아갑니다. 자, 그때 룻이 끝까지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나오미를 붙잡으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16절과 17절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16절 끝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이 룻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 그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 당신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나 더 이상 이 모압 족속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고백을 하죠. 즉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스토리가 어떻게 되죠? 결국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가, 아니 죄송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결국 어떻게 돼요? 룻은 보아스랑 재혼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 아시죠? 이순신 장군이 전쟁할 때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생즉사 사즉생. 혹시 뜻을 아십니까? 예. 생,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한즉 사, 죽을 것이고 그 사즉생,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이런 뜻이죠.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말인데요. 자,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은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갔죠. 막 살려고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그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었고, 그죠? 가족도 다, 구성원들도 먼저 천국에 다 가게 됐죠. 근데 룻은 어때요? 죽으려고 결단한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남편 죽었죠. 그리고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시어머니하고 같이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남편이 죽었는데 그리고 자녀도 없어요. 내가 낳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없어. 그런데 시어머니랑 같이 한 집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그것도 내 고향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신이 없죠? 그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냥 좀 쉽게 표현하자면 시어머니 앞에서 편안하게, 그죠? 생리적 활동도 못 하잖아요. 그죠? 편안하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불편함을 다 감수했던 거예요. 한번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룻은 모압 여자예요. 그죠? 그럼 모압 땅으로 되돌아갔으면 언어도 통할 것이고 자기 친정 어머니도 계실 것이고, 그죠? 친정 아버지도 계실 것이고, 그죠? 그리고 친정 식구들, 그죠? 언니, 뭐 오빠, 여동생, 남동생도 있을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학교 다녔던 뭐 동네 학교 친구도 있을 것이고, 소꿉 친구도 있을 것이고, 많은 이웃을 알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모압의 문화에도 익숙하고, 그죠? 모든 면에서 볼 때 모압 땅으로 되돌아가는 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누가 봐도 그 모든 본인이 가진 모든 배경들을 다 포기하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죠? 민족도 다르고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한 사람 있죠? 누구요? 누가 같이 가고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 근데 그 유일하게 알고 있는 한 사람이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사람과 같이 지금 이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런데 죽으려고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이 룻의 인생을 살려주시는 거죠. 자,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룻의 인생을 살려주시는지 이제 이 룻기서 1장, 2장, 3장 계속 읽어가면서 기록이 되어 있죠. 룻기서 2장 1절에 보면 이 보아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유력한 사람이라는 건 말 그대로 권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도 많고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지명도도 있고 소위 말하면 좀 괜찮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눈에 누가 딱 들어온 거예요? 룻이 딱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 룻은 이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마침 어디를 갔어요? 이삭 주우러 갔어요. 생활비 벌려고 알바 나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알바 나간 곳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보아스를 만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뭐예요? 우연을 가장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은 우연처럼 일어나요. 그죠? 근데 그 모든 우연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필연이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2장 2절. 자, 2장 3절. 자, 2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 중요한 부사가 하나 나오죠. 뭐예요? 우연히. 그러니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룻은 절대로 이걸 계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 보면 보아스가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하고 눈이 잘 맞아서 결혼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냥 우연히 갔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어머니 봉양해서 살아야 되니까 이삭이라도 주워서 먹으려고 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연히 그 갔는데 그 밭이 알고 봤더니 보아스의 밭이에요. 4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부사가 나오는데 그 부사가 뭐예요? 4절에 마침. 자, 마침 또 그 보아스의 밭에 누가 나타났어요? 짜자잔 하고 보아스가 나타났어요. 보통 왜 사업체 여러 개 운영하시는 분은 그 사업장에 계속 24시간 상주하는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잠깐 보고 보통 매니저한테 다 맡기고 그 사업장 계속 상주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마침 들린 거예요. 여기를 이 사업장을 이 이삭 줍는 현장을 들린 거예요. 근데 들렸는데 이 보아스랑 룻이 서로 첫 대면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에게 붙여 주셨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자, 이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아스는 메시아 계보를 이어나가는 사람입니다. 그죠? 보아스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냐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면 보아스 입장에서는요, 굳이 이방 여인인 룻과 결혼을 하지 않아도 그냥 다른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참한 자매랑 가정을 이루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잘 믿는 자매 누구랑도 결혼하면 되겠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방 여인,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굳이 이 국제 결혼을 하면서까지 모압 여인이었던 룻과 결혼할 이유는 없었지만 그렇다면 이건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룻을 보아스랑 일부러 결혼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어메이징 드라마를 쓰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룻을 굳이 이 이방여인 룻을 이 메시아 계보에 넣어주셨을까요? 이 룻의 신앙이 너무너무 예뻤던 것이죠. 아까 제가 쭉 설명했잖아요.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뭐 때문에? 복음 하나 때문에. 예수 하나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기득권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언어, 문화, 가족 다 포기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미국이란 땅에 이민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처음 미국 땅에 왔을 때 처음부터 룻의 심정으로 내가 이 미국 땅에 복음 때문에 왔어라고 오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시죠? 그렇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은 엘리멜렉의 심정으로 여기 왔을 수도 있어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미국에 가야지 하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가 룻의 심정으로 내가 이 땅에 복음 때문에 살고 있어라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있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져야만 해요. 어떠어떠한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 되느냐. 일단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먼저 소천하셔야 돼요. 왜요? 만약에 소천하지 않고 그 모압 땅에서 만약에 이 농사가 잘 돼갖고 풍년이 계속 나면은 굳이 이 땅을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들레헴 땅에서 흉년 때문에 모압 땅을 갔던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일단은 엘리멜렉이 죄송하지만 먼저 천국을 가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되냐면 이 룻의 남편이 바로 말론입니다. 그렇죠? 이 말론이 먼저 또 천국에 가야 돼요. 왜요? 재혼해야 되니까. 제 말 이해가세요? 맞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조건이 성립해야 되냐면 이 말론과의 초혼 이 결혼 생활 10년 동안에 자녀가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그럼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를 주시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룻의 태를 막으신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조건들이 다 맞아야만 이 룻과 보아스의 스토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아주버님에 해당되는 기론이 또 먼저 천국에 가야 되고 동서에 해당되는 오르바는 같이 베들레헴 땅으로 되돌아오면 안 돼. 왜냐하면 되돌아오면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둘 다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재혼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보아스에게 한 사람을 몰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예 헷갈리지 않게 딱 한 사람만 이제 되돌아간 거죠. 그래서 오르바는 어디로 가야 돼요? 모압 땅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룻기서 2장 3절 4절에 우연히 그리고 마침 보아스와 룻이 또 우연히 이렇게 맞아서 만나서 사랑의 불꽃이 튀어야 되는 거죠. 그 보아스의 마음에 룻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는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예쁘게 보이게 하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게다가 뭐가 또 조건이 성립해야 되냐면 나오미하고 이제 이 룻이 모압 땅에서 이제 궁핍해져야 돼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조건들이 다 이루어져야만 이게 재혼이 가능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룻이 계획한 겁니까? 아니죠. 이건 그럼 나오미가 계획한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꾸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짜잖아요. 계획 짜면 짤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은 고통스러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은 계속 꼬일 겁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딱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만 고백해요. 세이비어로만 고백하죠. 근데 My Lord라고는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실제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는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결정적 증거가 뭐냐면 내 인생의 계획을 자꾸 내가 세워요. 이 문제가 왜 왔지?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야 되는데 물론 말씀의 근거에서 찾아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자꾸 내가 계획을 세울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룻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어메이징한 드라마 같은 그런 스토리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 각자의 인생에 행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요? 룻이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확실한 믿음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에 대한 믿음?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산다. 그죠?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뒤집어 말하면 이 모든 것 나에게 안 주셔도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맞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척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실 테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절대 응답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는 그냥 다 버려도 좋습니다. 난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그 얘기했던 사즉생 생즉사입니다. 그죠?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 피러 정 집사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내 인생에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 작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정말 이상하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불과 한 달 전에 우리 강만석 목사님과 제가 갑자기 이제 카톡으로 연락을 하게 됐어요. 근데 원래 제 카톡에 항상 강만석 목사님이 있었어요. 지난 13년간. 근데 제가 이제 부담스러워서 연락을 따로 잘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연락 드리면 이제 한번 들어와라, 한번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실 걸 제가 이제 알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제 연락을 일부러 항상 마음에는 이제 참사랑 교회와 목사님이 제 마음에 있었지만 일부러 조금 연락을 좀 자제했던 게 있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좀 상의 드릴 게 있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갑자기 대뜸 한번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목사님이 들어오라고 하면 저는 거절할 수가 없거든요. 저한테는 아버님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비행기표 끊어서 들어왔는데 여담이지만 요즘 비행기표 비싼 거 아시죠? 이제 팬데믹 끝나갖고 사람들이 막 다 비행기 타고 해외 가는 바람에 저는 여행 온 게 아닌데 좀 덩달아서 비싼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가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게 그런 식으로 저는 그냥 이루어지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몰아가시는 대로 저는 그냥 순종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말로 나는 예수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루처럼 확실하게 믿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 완벽한 계획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나 혼자만 누리고 있으면 안 돼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전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언어와 문화권이 같은 데서만 전도하면 우리 또 대한민국 사람만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 인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선교죠. 우리는 언젠가 다 천국에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평균 나이가 다시 이 참사랑교회 평균 나이가 다 13세 올라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13세 올라갔으니까 다 올라갔죠. 네. 그러면 이 다음 세대가 없으면 이 교회가 어느 날 보면 성도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 완전한 예수의 답난 인생의 해답이 난 그러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되죠. 그래서 복음 전도 선교 제자 다음 세대 후대 세우는 일 그것을 지속할 교회 공동체 이거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성경 66권의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 루카 같은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룻과 같은 그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때문에라면 내가 가진 모든 인간적 배경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 이름 한 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